압살롬의 반역과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나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럴까요? 이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평정을 이룰 날, 평안을 이룰 날이 없을 정도로 무슨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는지 사실은 알고 보면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가정 가운데 또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 안에 또 국가에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데 이 압살롬 반역, 자기 아들의 그 반역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반역을 일으켰냐면 오늘 20장 1절을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비그리의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가 어떤 구호를 외치고 있냐면 이 20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그 선동에 휘말려서 또그 세바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앞장 19장에 보면 19장에 뭐 거기 41절에 이온 이스라엘 사람이 섭섭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좀 미워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왜 왕을 유다 지파 지네들만 이렇게 해서 왕을 모시고 갑니까? 우리는 쏙 빼고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막 섭섭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42절에 유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는 우리 친척이니까 그랬지. 우리 같은 지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한것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일로 너희가 어찌 분내느냐라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유다 지파가 말하고 있고 43절 끝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그 힘이 다른 열 지파 힘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이가 우리가 지금 한 우리 가족이고 친척인데 우리가 한게뭐 어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파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왕을 도둑질하듯이 이렇게 왕을 모셔가느냐라는 그때부터 이제 사실 분열의 씨앗이 시작된 거죠. 우리 가운데요 섭섭한 마음이 들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이렇게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마침 세바라는 사람이 탁 구호를 들고 야, 이 이세 아들과 우리 무슨 상관이겠느냐? 우리 각각 돌아가 버리자라고 이렇게 딱 선동하니까 그 마음이 싹 그쪽으로 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보면 이 세바의 구호를 잘 봐보십시오. 세바의 구호를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 구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2장 16절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르호보암을 배반하여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그 외치는 구호가 똑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상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구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야 우리가 이새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우리가 돌아가버리자 하고 그때 가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때도 오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루게 된 거예요. 야, 이 구호가 똑같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사실은 자기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요? 르호밤에게 요구했어요. 야, 너희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일 좀 줄여줘 그랬더니 르호밤이 그렇지 않고 더 심하게 하겠다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마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그래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걸 다윗 언약 혹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요. 너의 집을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세바도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메시아 언약을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하 그 2장에 보면 이스보셋을 따를 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넬 군대 장관이 딱 세워놓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저쪽에서 왕이 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랐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냐고 거기 이스보셋을 따랐더라. 또 사무엘하 15장 13절 압살롬이 반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자,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북쪽의 나라를 세울 때도 거기를 따랐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 오늘 2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이 잠깐 또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다윗에게 왔다가 또 압살롬이 반역이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또 압살롬이 죽으니까 또 다윗에게로 왔다가 그리고 또 세바가 반역이 기치를 드니까 또 거기에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그쪽으로 다시 붙이고 다시 다윗에 갔다가 또 그쪽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기를 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78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역사시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78편이에요. 그중에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했어요. 이 시인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지 못하고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냐고 자꾸 요동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의 구호에 따라서 일어선 사람들은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거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바가 구호를 외치고 그쪽에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읽었던 처음 첫 구절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이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말은 지금 전쟁에 밀려서 지금 이스라엘 저 북쪽 끝단에까지 지금 밀려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린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패하고 해서 이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계속해서 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땅 어디에도 발 붙이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에 숨게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후의 영광과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5절에 그들이 벤마가로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누가요? 요압과 그 군대가 다윗의 신하들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이제 세바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했던 외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이 함께하는 군사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내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이 성을 이렇게 다 싹쓸이 그냥 이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막아선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요압은 내부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세바는 외적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했던 사람이고 이 요압은 내적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 아벨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냥 그 성을 싹 외워 그 반역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일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이 잔혹한 작전이 진행되려고 했을 때에 자 지혜로운 한 사람이라고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여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까이 오니까 여인이 그에게 말하되 자 18절에 보니까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아벨의 지혜가 있는데 왜 이 지혜로운 성을 이 끝내려고 합니까? 옛날 사람들이 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와서 지혜를 얻고 해결하고 갔는데 이 여호와의 기업 이 땅을 어찌하여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성 같은 성을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압과 한 지혜로운 여인이 비교되면서 등장하는 것이죠. 요압은 힘으로 뭔가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다치든 여치든지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한 지혜로운 여인은 아닙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기업인데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았다는 거죠.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여인에 의해서 이 성이 보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 세바의 머리만 가지고 가면 돼, 세바의 머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고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22절이니까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 말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설득해서 리드해서 여같이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머리만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이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야, 참 희한하죠. 반란을 잠재우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기해서 구해낸 이 사람이 물불 가리지 않고 힘을 앞세운 요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성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도서 9장에서 딱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냐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없지만 그 성읍을 지킨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잘것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요,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지만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진 것보다, 무기를 가진 것보다 지혜가 낫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이 땅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반역의 그 외치는 소리에 선동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백성처럼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딱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딱 기준을 삼고 흔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다윗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 26절 말씀, 다윗이 나라를 정비하고 이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판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다윗 왕궁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냐 하시며,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정신 못 차릴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흔들림,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 지켜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허망 산골 지날 때에도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도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뤄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이민족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